오늘 이 말씀은 배경을 이제 사무엘하 15장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석 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기 전에 그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요. 그래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부분을 배경으로 둔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악인들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고발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불의와 불법, 부조리, 그리고 사회 현실에 부패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갈구하고 갈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쭉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러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런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통치자들은 악인들의 대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악인들의 행태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볼 때에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지요. 아모스 이제 5장 24절에 대표적으로 했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가 흔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은 공의에 의한 판결이 나와야 되고, 그 공의로운 공의가 설 때에 그 정의가 서게 되죠. 예. 옳고 바르게 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마음이죠. 그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이 행동에 옮긴다는 너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달아주는 것은 뭐예요? 저울로 달아주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 저울추가 완전하게 기울어지도록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악인은 본질적으로 생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공의와 정의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이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53편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53장 5절에서는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 길로 가서 범죄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켜서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법입니다. 이게 대속의 법이고 이 대속으로 대신 죄를 짊어져서 죽게 만들므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제는 육체까지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는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이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깊이 보면은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랬잖아요.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가 다 안 들으려고 하여 막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코브라 같은 거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보면 뭐 그 술사에 의해서 막 그 막 움직이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비유한단 말이에요.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법에 받아들이도 아니하고 재판관들이 자기의 의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전부 지금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9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 간청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주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사람 같은데 이것을 고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한 거이죠. 예.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저주입니다. 예. 어떻게 저주를 하고 있느냐.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저 사람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건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겉은 멀쩡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6절에는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감나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니다. 젊은 사자가 아무리 젊었어도 이빨 다 빼뜨려버리면 그건 뭐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이빨로 다 물고 찢어버린 거인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저주입니다. 예. 간구 같으면서도 굉장한 저주예요. 예.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뭐예요? 물이 급히 흐름과 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제발 좀 사라지게 해버리세요. 그 말이에요. 예.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소서. 사냥 가가지고 딱 화살로 해서 쏘려고 하는 이거 딱 꺾어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이지.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달팽이는 끈질끈질한 그러한 그 진액이 있어야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뜨거운 햇빛에서 달팽이가 기어가게 되면 그 햇빛에 의해서 이 액체가 증발이 되면서 결국은 녹아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엄청난 걸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신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한 그 시대상과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뭐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해 난 거 그럼 7부, 8부 아닙니까? 그게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건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이것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끓여서 먹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가 가장 잘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딱 불을 붙여서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그 회오리 바람이 강한 바람이 와서 이걸 싹 쓸어가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음식물에 데워지기도 전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도록 해버리십시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자의 젊은 사자의 이빨 빼불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 무엇을 불을 태우려고 해서 그걸 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그리 없애버리니까 따가워지기도 전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태어났지만 죽은 자 같이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흘러난 물과 섞이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곧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도대체 다윗 같은 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셔야만 이게 맞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 불의와 불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나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머리 독사와 같은 그 독이 가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걸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 거이지 상대방의 악감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봐서는 이 성경은 안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10절과 이제 11절에는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내다봐 버린 걸 선취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먼저 그 하나님의 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정이 있고 여기에 통치자의 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미 봐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치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해도 이미 다윗은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말을 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은 그 피에 적셔 있는 걸 씻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구나. 아하, 진짜 옳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이런 보험이 있구나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로. 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것을 이 다윗은 이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 모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이 뭐냐면 구속의 법이단 말이에요. 대속의 법이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바로 이루실 분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느냐? 대속의 죽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백성들을 옳게 통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으로 앉아야 될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지명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왕이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구원자이시고 주가 되시네.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범죄한 인간으로 안 되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예. 그러면 그가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미 땅은 약속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땅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것을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왕을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그 왕통이 영원하게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다윗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왕이 오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열두 아들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게 만드신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니까 뭐예요?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만들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게 만드시겠다. 이 약속을 한 거이 다윗 시대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완전하게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의 그 성취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것이에요. 그럼 신약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속의 그 법을 이룬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래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뭘 하냐?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확증을 시켜준 거잖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정 속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걸 했을 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을 바르게 봤을 때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범죄했으니까 바로 죽여야 되지 않아요.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유보를 시키면서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럼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선과 악이 이 섞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 선한 것을 악으로 볼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보복을 보지 않게 만들어 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인이 더 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은 끌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보응을 하신다. 그래서 10절에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것은 다윗이 아직 보이 안 했을 때도 다윗은 이미 기뻐해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셔야 돼. 예.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창조교회를 보니까 진짜 창조교회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서는 교회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디서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잘할 수가 있고 집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잘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가 416세대가 서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를 가장 잘 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까이 오신 분들이 참 우리가 창조교회 옆으로 잘 왔다. 가서 보니까 정말 창조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더라.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어진 어느 면에서 보면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오직 정의와 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도 그런 거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내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나만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걸 말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세상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행태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잠잠하니까? 어찌 잠잠하냐? 왜 그렇게 악한 것을 보면서 잠잠하냐? 왜 이 짓을 하면서도 잠잠하냐? 이제 이렇게 탄식이 들어가면서 고발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고발합시다. 다른 사람 고발하지 말고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자입니다. 예. 목사인 저부터 내가 이런 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다 이런 것을 봅시다.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가지고 있는 권세 아무것도 없이 사자 이빨을 빼듯이 하나님께서 빼버린다. 김경윤 목사, 네 모든 걸 빼버린다 이거예요. 공부 껍데기만 나오면 못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예. 급히 흐리는 물같이 너 사라지게 만들겠다. 예. 네 은퇴한 다음에 네가 이곳에 목사였는지 아니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예요? 뭐 사자는, 뭐 호랑이는 껍데기 그 뭐지기를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가을에 코스모스 났다가 조금 좋다 했는데 겨울에 없어지면 생각조차도 안 하듯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기억조차도 없다라면은 안 되지 않아요. 예. 화살이 꺾인 같이 하겠다.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 달팽이에 그 사라진 같이 사라져 부르고 아기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는데 햇빛도 보지 못해 죽은 자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생나무로 불을 붙였는데 그 불 붙은 것이 확 광풍을 번져버리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저 좀 살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읽고 그냥 끝납시다. 이게 어디냐면 잠언서 1장을 보면은 아주 그 깊이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시편 1편에 생각나지요. 악인의 길을 좇지 말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서지 말라고 그러지요.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의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무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했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했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마음으로 깨닫고 멋진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